이제 이 익사이링한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이제부터 말씀에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데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뒤를 돌아보니 걸음걸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성도 좋은 자리에서 예배케 하심도 감사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때로는 모진 바람도 주셔서 든든히 서가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겪게 하신 하나님, 또한 더 큰 일을 향하여 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감사로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풍족하도록 은혜의 풍성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제 창립 2주년을 맞이하여서 든든히 서가는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항상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내 자신은 진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데 어떤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거나 의심을 받을 때에 혹은 그렇게 인식을 해버릴 경우에 상처를 주로 받게 되지요. 여러분 이럴 때 상처 안 받으세요? 네, 받지요? 예, 사울도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서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힌 사람이었어요. 살해의 위협까지 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도 없었고 의심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사람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심정은 어떻을 것 같습니까? 아, 나는 변했는데 나는 예전 사람이 아닌데 정말 내가 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요. 여러분과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나하고 사이좋게 기쁨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막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외쳐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심정. 이것을 26절에 보면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않는 것이에요. 얼마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 중에 이른 자였던 사울의 회심을 제자들이 쉽게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울의 입장은 자기를 배신자라는 인식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변화, 이 진심을 아무도 받아주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여전히 의심받는 그 과정까지의 가슴앓이는요, 만만치 않은 아픔과 분명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떤 좋지 않는 경험이나 아주 안 좋은 상처가 있을 때에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속은 경험도 있고 아픈 상처가 있다 보면 그 상처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심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개하고 변화된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내 눈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좀 더 넓고 깊은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면 나도 상대방의 믿음도 굳건하게 성장하게 되고 관계도 굳건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그때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이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격려가 있는 교회입니다. 격려가 많아요. 31절에 보면 성령의 위로가 끊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이 목자와 성도 간에 성령의 위로가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좋든 어려운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끊임없이 위로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위로는 권면입니다. 칭찬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격려의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게 되거나 혹은 어떤 어려운 일로 낙심이 될 때에 서로 돌봐주는 것이에요. 끝까지 붙들어주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가능하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가 충만하여 있을 때에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위로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봐주는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쁨과 이 평안과 이 위로는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위로입니다. 이런 교회는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능력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는 100%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 한 7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서로서로가 정말 열심히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만큼은 어쩌면 어느 교회 못지않게끔 어느 세상에 있는 뭐 단체 모임보다도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은 그 행보를 열심히 달려온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일하면서도요, 쉽지 않아요. 3시에 종소를 단 한 번도 스탑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전날부터 적는답니다. 막 적어서 입력해놨다가 그날 정성을 다드리는 기도문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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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막 간증이 올라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요, 그 순간에 제가 훈련받는 모습을 참으로 많이 발견했습니다. 각자의 중심에 성령의 위로가 충만했기 때문에 누군가 실수하면, 카톡에서 실수 나왔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추라했으니까 얻은 게 더 많잖아요. 좋은 훈련은 받은 것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서로를 용납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격려한 그 가운데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흥을 이루신 하나님께 정말 우리는 이 시간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바나바와 같은 그 2인자 성도가 많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막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너무나 잘했어, 지난 2년 동안. 그 없는 가운데서, 열악한 가운데서 이제 한 걸음을 걷는 믿음의 단계 속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잘해왔다. 하나님의 성령과 위로가요, 이 시간에만 풍성한 거예요. 전 느껴져요. 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을 드리는 이 모습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자세도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성장해온 2인자 성도가 많아서 부흥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의 뜻 아시지요? 권위자, 위로자, 격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기독교인들을요, 악랄하게 받게 했던 바울이 회심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곁에서 격려해 주고 싶었겠어요? 현재 모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이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자기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요, 성도들이 가까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미리 걱정되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불통이 나한테 뜨기면 어떡하지 하고 미리서 조심한다는 게 가까이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보세요. 바나바는요, 사람들이 다 바울을, 사울을 믿어주지 않아도 믿어주고 좋아해주고 다른 사람의 관계 회복까지도 해주려고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진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중보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 참으로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저 사람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랬는데 다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고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막 설득을 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되니까 원만한 관계 회복이 이끌어주었던 것이에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여러분들도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에 서먹서먹해서 아마 쉽게 다가갈 수도 없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가만히 있자니 참 거시기 하고 불편한 마음이에요. 가만히 있자니 참 내 성격은 그거 아니라서 딱 달려가고 싶은데 이 액티브한 내 성격에 가만히 있자니 참 정말 불편해요. 누군가가 다가와서 말만 걸어주면 내가 확 다가가고 싶은데 이렇게 못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누군가가 와서 탁 말을 건네주면서 밥을 먹고 나니까 따뜻한 차 한 잔을 탁 전하면서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와서 이분 우리 장로님이세요. 이분 우리 권사님이세요. 이분 우리 집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참으로 아름답죠? 이러면서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니까 어떻든가요? 다음 주일날 예배에 나올 때에 분명 발걸음이 아주 사뿐사뿐 가벼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나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관심을요 받는 몇 주 동안 여러분들이 저절로 교회에 대해서도 느낌이 참 좋은 느낌이 오고 알아집니다. 성도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내 자신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지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사울도 이 바나바의 격려를 받고 28절 말씀을 보세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이제 출입을 이제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같이 아까는 원수지간이었어요. 가까이 오는 것도 두려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중보 역할을 잘 해주니까 이제 서로가 종역자가 되어서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 되고 나면 여러분 자신이 원래 갖추고 있던 그 부분이 바로 은사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은사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휘를 잘했다 그러면요 곧바로 은사를 다 활용해서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길을 열으십니다. 예전의 사울은 철학이나 율법에 있어서는 당할 자가 없을 만큼 박식한 사람입니다. 아주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먼저 사용합니다. 29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원래요 이 철학을 아주 좋아하는 그리스계의 유대인들은 똑똑하고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변론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안다 하면요 원래 변론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아나, 이 목사는 어느 수준에 있나, 여러분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 수준이에요. 그만큼 아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울하고 변론을 했는데 사울은 더 많이 압니다. 그러니 사울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고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변론, 이 논쟁은요 아무리 잘해도 지면 진대로 사람을 잃고 아무리 잘해서 이긴다고 해도 사람을 잃게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대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론을 시작하지요. 그런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대방이 더 똑똑하면요 절대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바로 시험에 들어버리고 싫어합니다. 이거 답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갓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믿음의 단계에 있어서 성화되지 않았을 때에 내 자신 속에 숨어있던 이 옛 모습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격이. 이분이 그 성화가 잘 되어 있었다면 지혜롭게 변론해도 했겠지요. 그런데 자기의 혈기, 아는 이 지혜가 마구마구 해서 이겨버리고 싶어가지고 마구 한 거죠. 그러니 더더욱 백전, 백패의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이것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변론에 지게 되자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것이 바로 백전백패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죽이려는 이 사람들보다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형제는 피를 나눈 형제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피를 나눈 형제보다 이 성도들이요 주 안에서 뭉치면 더 사랑이 끈끈하고 진하다는 것을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것을 눈치채고 이 성도들이 먼저 돕기 시작해요. 화합되어서 사울을 안전한 곳으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그 살고 태어난 곳 누구라도 또 도와줄 수 있는 진짜 형제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돕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성도의 모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의 모습이 이런 연합과 사랑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처럼 막힌 담을 헐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 그리고 처음에 써먹써먹하고 믿어주지 못했지만 한 지체가 된 성도들은 사울이 어려움을 찾아 곧바로 서로서로 나서서 이 돕는 사랑 있는 교회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와 우리 교회는 아낌없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요, 달란트들, 사랑들, 배품들 막 주고 격려하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를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교회. 31절 첫 부분에서 그리하여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세상에서 말하는 힘을 우리는 교회가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요, 세상 욕심으로 점점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하게 부패해 갑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빠지기 쉬운 유혹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의 재정이 풍부하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힘이 교회가 돈이 좀 많이 쌓여지면 아 건축도 하고 선교도 크게 하겠지 이런 거 하겠지 그러면 그게 힘이다. 성도가 많은 교회 이게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빠지기 쉬운 유혹인 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할 때에 직분이 점점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헌신하고 정말 불지런히 하니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더 귀한 직분으로 세우시지요.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달해 갈수록 그것이 권력인 것처럼 누리기를 원하는 아주 이게 살짝 기어 올라온 이것이 굉장히 큰 유혹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빠지기가 쉽습니다. 본인이야 어떻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이미 교회와 그 성도는 이미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소멸하는 상태 속에 이미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지속되어지면 교회는 절대로 굳건히 설 수가 없습니다. 성도도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지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굳건함이 없다는 사실이지요.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는 교회의 선교 사역을 바나바가 아주 왕성하게 주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바울의 이름이 점점 부각되어지면서 바나바의 이름은 그렇게 부각되었던 이름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 경우를 제가 우리 현대교회의 예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전도했어요. 근데 여러분보다 그 사람이 먼저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된 것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시기와 질투심이 생길 수 있겠지요? 네, 맞아요. 아멘이 맞습니다. 사실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없다고 하는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조그만 이 장자리도 하나 바뀌면 시기와 질투로 가서 바로 보이는데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보면은 시기와 질투하는 바나바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참 이런 성도를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바울이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2인자의 역할을 했던 믿음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착한 사람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이렇게 기억되어지고 기억되어져서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31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구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주를 경외함으로 그리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건면하고 서로 재워지니 주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그리하여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부흥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주를 경외함 주는요 개념은 우리가 정말 잘 알아요.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에는 예수는 주, 로드, 그 다음에 주대심, 로드십을 많이 강조해서 나왔어요. 주를 구약의 히브리 말에서는 여호와를 칭할 때 쓰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고 해요. 여호와 이 말을 잘 못 부른대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보세요. 율법의 제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함부로 부르다가 실수할까봐 글로는 잘 쓴답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기를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살 정도로 이렇게 경외하는 그 마음이 아주 신실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 여호와,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내가 알고 느끼고 있어야 주 경외함을 떨림으로 하지요. 이런 마음을 하지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주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를 경외함과 또한 성령의 위로라는 말을 여기다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과 위로를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선포된 말씀들을 성도님들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서 떨림으로 서로서로 섬기고 떨림으로 봉사하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와 성도 간의 신뢰가 풍성할 때에 교회는 행복합니다. 부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참으로 행복한 교회로 정말 두 해를 맞이하고 또 우리는 또 한 해를 달려갑니다.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바라옵기는 99%가 아닌 100%로 우리 성도들이 주를 경외하여 주를 경외하여 주의 평안과 성령의 위로가 경건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하여서 부흥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흥의 그 반열에 세워주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느끼고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행복의 문이라는 소설의 그 두 가정의 이야기를 비유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한 가정은 매일 거의 매일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각자가 옳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싸우니 견딜 수가 없는 가정이랍니다. 가장 되는 분이 어느 날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이 꼴일까 골똘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바로 옆집 사람들이 옆집이 탁 떠올라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저 집은 항상 웃음소리가 담놈으로 막 들려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집도 너무나 조그맣고 누추하고 가난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저렇게 가난한데 저렇게 힘들고 살고 있으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건데 저 집은 어떻게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지?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옆집 주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가만히 보니 우리 집안은 밤낮 싸움이 많아서 아마 당신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 집은 계속 웃음소리가 이렇게 내 귀에까지 들려오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자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당신 집에는 선한 사람들만 살고 우리 집에는 죄인들만 삽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당신 집에는 전부 똑똑한 사람만 살면서 이 똑똑하기 때문에 뭐 하나 잘못되면 너 책임이야. 너 때문이야. 너 잘못이잖아. 왜냐면 내가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집은요,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물건 하나를 깨뜨리든지 넘어뜨려도, 아, 거기다 놓아둔 엄마 잘못이야. 참 훌륭하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아니야. 내가 그걸 치우지 않아서 그랬지. 내 잘못이야. 참 훌륭해요. 여러분. 좀 가슴이 찔리세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애당초 내가 그것을 사오지 않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을. 모든 가족이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은요, 다 죄인끼리 살면서, 아, 이러고 죄인이라고 하니, 편안할 수밖에 없고, 당신들은 의인만 사니, 아, 다 의인이니, 아, 남의 의가 드러나겠습니까? 내 의가 더 큰데. 그러니 싸운 것이 당연하다고 하더래요.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환자가 모이는 곳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힘없고 철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임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이런 힘없는 사람, 죄인인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도 너무나 감사하고, 많고 많은 이 수많은 교회, 여기저기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중에서 한마음교회 가족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해야 할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길 것 같으세요? 얼마나 길 것 같습니까? 이런 생각만 해봐도요, 참으로 큰 은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높음을 받는 교회,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예수님처럼 중보자적 성도가 많은 교회, 바나바처럼 서로 위로해주고 가까이 가주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눈빛이 안 좋다면 달려가서 중보 역할을 해주는 그 성도가 있는 교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어 가면 그리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마음 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서 비추는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의 표요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한마음, 목자와 한마음, 성도 간의 한마음. 이것은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교회에 하나 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각자의 성도가 주만 바라보고 주만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가진 것들이 틀립니다. 색깔이 틀리고 모양이 틀리고 비록 크기가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모두 필요한 것들이에요. 모두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용납하고 여러분 사용하셔서 든든히 성장해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격려와 칭찬이 풍성한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고 경외하는 성도가 될 때에 성령의 위로와 이 진행함이 풍성해져서 이웃과 사회에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고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여서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여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 불쏘시개의 역할을 감당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퍼나나주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와 아버지 평강이 충만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